좌우로 인사 좀 할까요? 자, 한 주 승리하십시다. 인사 좀 하세요. 오늘은 이 아침에 귀신 들린 한 아이의 형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이 시대 교회와 또 우리 각자에게 무슨 의미를 던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앞에 변화산 위의 사건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 영성 집회 때 그 변화산 사건을 잠깐 보았었는데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오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얼굴이 변화되고 입으신 옷까지 변화되면서 너무너무 황홀한 경험을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 보는 앞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수님이 변화된 그 자체도 놀라운 은혜요 기적이고 광경이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초점은 그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준 겁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교육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왜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그 보여주시는 목적이 뭘까?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16장 28절로 시작이 되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16장 2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뭘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핵심 메시지가 왕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변화산에 보여주신 광경은 그 왕권의 절정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림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지금 누구라고요? 예, 불안정하고 엉뚱한 짓 잘하고 아직도 덜 익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걸으시는 이 길의 의미가 뭔지를 잘 지금 모르고 있는 제자 공동체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자,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불완전하지만 연약하지만 아직 덜 익은 존재이긴 하지만 이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그 궁극적으로 이 제자 공동체를 이끌고 완성할 그림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의 과정에 내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는 사건이에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제자들이 아직도 이 의미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을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21절, 그 유명한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이 본격적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하죠.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여기서부터 같이 읽죠. 시작.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자, 앞을 보실까요? 베드로는 신앙 고백은 정확히 했는 듯 싶은데 이 신앙 고백에 담아진 주님이 가시는 길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곧 우리 스승이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모든 그동안 고생이 다 보상이 되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런 관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관되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 왕권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해서 제자 몇 명만 대동하여서 변화산에 올라가 그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바뀔 마지막 완성의 그림을 제자 공동체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자리에 다 나와 함께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영광스럽고 절정의 자리에 머무르려면 내가 겪었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너희도 그 길을 같이 쫓고 붙잡고 걸어야 될 것이다. 근데 아직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자 못 알아들었던 증거가 뭐냐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도 평생에 그런 경험을 한두 번은 하죠. 너무 은혜 충만해 있으면 그만 요게 탁 시간이 정지됐으면 좋겠죠. 집에 가서 또 뭐 복잡하게 인생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어디 바닷가에 풍경 좋은데 수련회 가면 아유 그냥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들을 할 때가 있어요. 청년들도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취업 걱정 안 하고 엄마 잔소리 안 듣고. 베드로가 아마 너무너무 은혜로운 경험 때문에 초막 셋 짓고 그냥 여기서 지내십시다. 그러자 엘리야도 모세도 지나가고 거기 예수님만 남겨집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황홀경에 빠져서 몸을 자는 요청의 제자들의 요구 앞에 그럼 그럴까? 이러질 않고 내려가자.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근데 산 아래 풍경이 지금 오늘 아침에 교독한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무력한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는 낳은 아들 귀신이 들려서 창백하게 파리에 가고 거품 물고 이를 갈며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이 위태위태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 하나를 어찌하지 못했어요. 소년 그 본인도 말할 것 없고 사복음서에 보면 이 소년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세밀하게 붙여놓은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첫째 외아들이에요. 독자예요. 게다가 마가복음에는 이 소년의 이 귀신 들린 상태를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니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파리해져 갔다 그랬어요. 세 가지로 묘사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서 이 세 가지 증상을 종합해 보세요. 거품 물고 이를 갈아요. 그리고 얼굴은 창백해져 갑니다. 파리해져 가요. 뭔가 짓눌리는 그 질식의 상태를 얘기하죠. 지금 이 어린 아들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외부로 드러난 증상이 세 가지예요. 거품 물고 이갈고 파리해져 가는 모습이에요. 이걸 종합해 보면 이 상태는 뭐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누구도 제어가 안 되는 이 광기 붙들린 분노가 이 소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귀신 들린 상태에 의해서 자의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타의에 의해서 지금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이 광기가, 분노가 내면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도 스스로를 할 수 없었고 고칠 수 없었고 그를 낳은 아버지도 무기력했고 할 수 없이 소문을 듣고 그 아이를 누구에게로 데려왔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게로 데려왔어요. 이 아이를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문제는 그 아이를 붙들고 씨름을 했지만 어떤 변화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둘러서 있는 그 구경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한켠 안타까운 마음에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떤 결말로 맺어질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지만 여전히 무기력한 것은 똑같았어요. 여기 네 종류의 무기력한 존재들이 그룹지어 있습니다. 아버지, 본인 자신, 제자 공동체, 청중들 다 무기력해요.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 현재 소위 다음 세대라고 불리우는 이 시대가 이 아이들이 똑같은 상황에 던져져 있다고 보여져요. 공교육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 부모의 그 밑도 끝도 없는 욕망이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을 향하여 대리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오히려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목을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많죠. 사교육? 어떤 영향력도 그 아이들에게 해결을 주지 못합니다. 교회는 어떤가? 별로 답이 없어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다음 세대들이 던져진 세상은 말 그대로 이 산알의 풍경처럼 귀신 들린 세상이에요. 온갖 더러움과 악함과 비윤리적인 어둠의 권세가 꽉 찬 여기에 매우 무기력하게 아이들은 던져져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대화로 이끌어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면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사실은 이것은 아이 아버지만을 꾸짖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패역한 세대여 제네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상징적인 존재죠. 자, 그런데 순서를 잘 보세요. 패역한 세상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요구하고 따지고 야단하질 않았어요. 첫 번째 지적한 게 뭐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함이요. 이게 순서예요. 이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세상이 왜 패역해졌습니까? 믿음이 없는 결과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 결과가 뭐란 얘기예요? 패역한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결과가 패역한 세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덧붙여 마지막 이 17절 끝에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 그를 데리고 오라. 사실 그것은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라는 말이지만 넓게는 제자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다시 그 아이를 이 공동체로 데리고 와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저녁 무렵 날은 어두워 가는데 그 들판에 수만 명의 사람이 허기가죠.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앉아 있어요. 아무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의논한 결과를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이들 다 돌려보냅시다. 집으로. 그러자 예수님께서 꺼내놓았던 대답이 뭐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 공동체에게 요청한 주님의 부탁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속에는 교회론적인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감춰져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망했다 그러고 틀렸다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어디에 소망을 두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교회에 소망을 두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진짜 믿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덤벼들고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어디에 소망을 두셨다고요? 교회에 소망을 두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를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오라. 고쳐서 보내죠. 회복하여 아버지 품에 되돌려줍니다. 문제는 이 광경을 지금 누가 다 보고 있는가 하면 제자 공동체가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진 다음에 어느 한 가정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제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자, 보세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스스로 점검하면서 물어야 될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왜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 겁니까? 라는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까?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종교회의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겠죠.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아이가 가정의 환경적인 문제다. 또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심리적인, 제도적인 대안과 판단과 분석이 나오겠죠. 그거 2000년 동안 교회가 했어요. 그거 했다고 2000년 동안. 그것이 병든 세상을 그래서 고쳐냈나요? 그런 종교주의적인 탁상공론은 세상을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주님이 여기서 뭘 지적했는가를 아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물론 마가복음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관점에서만 봐야 됩니다. 이 모든 줄거리가 지금 왕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됐어요. 믿음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왕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왕권은 누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세상의 왕이세요. 그분이 참된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럼 뭡니까? 그분의 통치 밑에 우리의 모든 삶을 밀어넣는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이야기가 쭉 흘러가다가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 먼저 22절, 23절을 제가 좀 읽겠는데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앞을 보실까요? 제자들이 주님의 지금 일관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는 이 길의 의미를 지금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점점점 마음에 먹장구름 같은 의심이 올라온 겁니다. 점점 이건 아닌데 왜 저러실까 우리 선생님이. 그리고 18장엔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제일 크냐? 그러니까 누가 그 옆자리에 앉느냐? 이 싸움 바로 하고 있어요. 18장이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해야 이 왕권의 의미가 완성된다는 걸 몰라요. 자,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대화 하나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자, 앞을 보실까요? 여기 반세겔은 성전세를 얘기합니다. 이게 속전이에요. 이 세금은 원래 세금 형식이 아니었고 헌금의 개념이었어요. 사람마다 반세겔씩 속죄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이었는데 세월이 가고 이게 제도화되고 형식화되면서 세금 개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징수를 하게 돼요. 본래 의도가 망가진 거죠. 그래서 한 사람마다 반세겔씩을 무조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왜 세금 안 내냐? 그 성전 세를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재밌는 대답을 해요. 25절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낼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 대답이 잘한 대답일까요? 틀린 대답일까요? 유보하고 본문을 좀 더 보십시다.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자, 앞을 보실까요? 베드로의 그 행동을 주님이 아셨죠. 우리 선생님 낼 거다라고 대답을 하고 들어온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지금 똑같이 묻는 겁니다. 베드로야, 어떤 임금이 세를 받으면 자기 아들들한테 받는 게 맞냐? 타인들에게 받는 게 맞냐? 자, 성경의 답은 차치하고라도 여러분들 어느 답이 맞습니까? 아들한테 세금 받는 아버지 없죠? 임금 없죠? 누구한테 세금 받습니까? 타인에게 받는 거예요. 타인에게. 자, 그런데 이 대화가 이렇게 확대됩니다.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대답 잘했어요. 아들한테 세금 받는 임금은 없죠.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온 참된 왕이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금 낼 필요 없다. 동시에 너도 나와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사도니까 너도 낼 필요 없다. 가족이니까 낼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절을 보십시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먼저 먹은 것을 구일 가서 입을 열며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재밌는 부탁을 요구를 하나 하십니다. 베드로야, 그런데 저들이 실족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너 나가서 너 고기 잘 잡지? 낚시해가지고 건져 올릴 때 첫 번째 고기 잡아서 입을 열면 그 고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한 세겔 돈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반 세겔이니까 베드로 거하고 주님 몫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한 세겔을 그들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이건 세금 문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바다 밑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물의 움직임도 상태도 정확히 아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권자요, 왕이시란 얘기를 이렇게 풍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걸려드는 물고기 입에 한 세겔이 있는 걸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그 돈을 갖다 주라. 그러면 진짜 왕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왕권으로 시작을 해서 왕권으로 끝나요. 주권으로 끝나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우리가 고백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모시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내 모든 삶의 영역을 그분의 주권 밑에 밀어넣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확신과 어떤 내 신념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쫄지 마세요. 세상은 이미 숨통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냥 으르렁거리고 위협밖에는 안 돼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공격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패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둠의 권세에 잠깐의 장난 앞에 세상은 사시 나무 떨듯 떨고 움츠러들고 쫄고 어깨를 피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될 일상의 시간들을 향해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의 통치 밑으로 우리의 삶을 행진시키는 믿음의 순종이 한 주 내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 서슴없이 나오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과연 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라고 지적을 했는가? 그것은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의 통치 밑에 모든 삶을 의존하지 않고 드리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이 한 주간도 모든 나의 기도 제목 또 우리가 가야 될 선교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왕권을 가지신 그 만왕의 왕 앞에 우리의 삶을 순종케 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또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